final de semana.신약성경 기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죽으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말씀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또 사회적 불안이 너희를 감싸고 있고 분위기가 몹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히브리서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이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은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보도되어져 가고 있는 이 메르스의 공포, 또 네팔의 지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또 세월호 사건 등 모든 시대마다 불확실했고 불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서만 갈 때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또는 사업이 어려워질 때 또 직장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둘러싼 이 주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창조적인 지혜를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며 우리들은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람과 파도가 많은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닭과 같이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오후 8시 반 칠레의 북부 산호세 강산에서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33명의 강부들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암흑과 또 밀폐된 공간 속에서 33도의 무더위와 90% 이상의 습도와 배고픔과 극도의 공포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33명 모두가 700m 땅 속에서 69일 만에 성공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악조건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구조될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매몰 17일 만에 시선과 연락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구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생기면서 그들 내부의 다툼이 사라졌고 일사불란한 협조와 양보와 이해가 동반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줍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서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강력하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소망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왜 중요할까? 첫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고 또한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그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예로 제시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서 고향을 떠난 때는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자손의 번성에 관해서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복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14절에 반드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아니시사 변치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약속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로 시험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보다 이른 시간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주저없이 칼을 높이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죽이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자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로 합니다. 이때 처음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복을 확인해 주실 때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 반복한 것은 확정과 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확실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 축복은 내가 맹세하여 주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축복을 누가 거둬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샤론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푸른색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닭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했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귀에서 귀로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여왕은 황제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가꾸었습니다. 소망은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간절한 기대입니다. 갈급한 일입니다. 이루어질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확신하며 얻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소망이야말로 믿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대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넘치는 소망으로 그것을 향해 기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광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배의 닭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배들은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닻은 배가 물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동차에는 엑셀이라는 가속 페달이 있어서 자동차가 이 앞으로 나가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자동차를 정지시키려면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닻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심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바다에 떠있는 배는 심하게 요동치는데 이때 닷줄을 내린 배는 바람과 풍랑이 흔들기는 하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흔히 문필가들은 이 세상을 바다로 묘사하며 인생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는 격심한 풍랑으로 성도라는 배를 침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변하는 그 언약, 소망의 닻을 우리 성도에게 주셨으니 성도는 그 닻에 의지하여 결코 파손당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닻줄의 다른 한쪽은 천국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 영혼의 갑판 위에 느슨하게 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닻은 하늘에 묶인 것처럼 견고하게 우리에게 묶여져 있으십니다.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늘에서만 구원을 보장하고 이 땅에서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은 안전하지만 우리 쪽은 안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제시하는 대답은 그 닻의 양쪽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닻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쁜 소식은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쪽의 안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이상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소망에 대해 사람들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어떤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에, 또는 건강에, 또는 자녀에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나 높은 자리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요즘처럼 국내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환란에 뛰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궁핍한 이 시기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는 유년 시절에 2차 대전, 이 세계 대전을 겪었는데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전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그 피아노 앞에 앉아 큰 아들은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71장의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연상 시작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 내 소망 되신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기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그분과 하나로 묶이게 되어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거친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닻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닻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목표를 줍니다. 그 목표는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깨닫고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우리를 휘장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휘장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만나던 곳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통해 그 동물의 피를 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가치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행하신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은 하늘에 묶여져 있고 우리 영혼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닻줄은 우리 눈앞에서 흔들리거나 영혼의 갑판 위에 느슨하게 풀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닻줄을 잡고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 영혼의 작은 데를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하게 묶어주십니다. 닻은 배가 정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의 동력을 얻는 기구입니다. 이 세상엔 닻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이 꽂혀서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돛입니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린 상태이지만 몸은 여전히 진리의 돛을 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옵니다. 진리 안에서는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 전진과 발전이 거듭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돛이며 진리의 영도 돛이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만 닻을 뿐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돛입니다. 형통도 공고도 돛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돛입니다. 높음과 낮음도 돛입니다. 고요한 바다도 돛입니다. 큰 풍랑이 이는 바다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는 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이기에 모든 것이 다 돛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진리의 말씀에 돛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야 하며 심지어 바람이 없는 날은 우리가 노를 젓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창대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믿음과 의를 쌓아나가고 끝까지 소망에 넘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창대한 미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어둡고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스러운 오늘의 현실 저편에 주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빛나는 저 높은 언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끝날 것 같지 않은 깊은 골짜기를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어두운 골짜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